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마가복음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가운데 행하신 이적과 기적을 통틀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해지는 빈들에서 수만 명을 먹이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이적은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는 것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창조의 이적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자라지 않은 보리로 만든 빵과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잡지 않은 생선을 그 손으로부터 끊임없이 만들어내셔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열두 광주리에 남을 만큼 풍성했던 보리빵과 물고기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자녀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에 충분한 이 위대한 생명의 복음을 주님께서는 이 땅에 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그리스도는 이 위대한 이적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님의 뜻을 아는 이는 그들 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보이신 이 놀라운 능력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왕으로 삼고자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를 왕으로 삼으면 자기들의 모든 필요가 채워질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물리적으로 해방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인간의 생각은 그렇게 이 땅에 물질적인 것에 육체적인 것에 머물러 있을 뿐인 것을 그것이 타락한 인간들의 본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그 어리석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자기들의 영혼의 구원을 향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현실적인 필요와 욕망을 향해서만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수많은 무리들의 이기적인 목적에 의해 추앙을 받게 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염려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로 오늘만큼 어깨에 힘이 들어간 때가 없을 만큼 한껏 고무되어 있었고 대단히 그들의 스승님을 자랑스러워하면서 그 곁에서 그들 자신도 높아지려고 하는 헛된 공명심에 사로잡히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뿌듯해하는 그 상기된 얼굴이 보이는 듯하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주님께서 의도하신 것과 다른 방향으로 무리들과 제자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보신 주님께서는 즉시 어떤 명령과 행동을 나타내 보인 것을 오늘의 본문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45절 46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곧 그는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 건너편 벳세다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의 군중을 보내셨다. 그가 그들과 작별하시고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셨습니다. 재촉하다라고 번역된 에난카센 이 단어는 무엇보다 하도록 강요하다. 억지로 무엇무엇을 시키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강제로 억지로 속히 그들로 하여금 그 현장을 벗어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군중들을 보내시는 동안에 주님은 속히 제자들의 등을 떠밀어서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빨리 가거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던 것이죠. 왜 이 일을 강제로 해야만 했을까요? 지금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자기들에게 쏟아지는 관심을 부러움의 눈길을 더 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속으로 생각했겠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잘했다. 역시 우리 스승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난 이미 알고 있었어.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대중들 앞에서 자신이 주목받기를 좋아합니다. 자기가 드러나고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으면서 그 명예와 명성이 높아지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러한 중생하지 않은 자연인의 타락한 욕구와 욕망과 항상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삶의 목표와 존재의 이유로 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당위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더 깊이 우리 자신의 죄악됨을 그 전적인 무능과 부패의 실존과 대면하며 그런 벌레보다 못한 나를 위해 주님이 자기를 버려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언제나 이 마음에 둘 때 우리는 결코 우리를 드러내고 높이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 삶의 영적인 고상함의 가치를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올 한 해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면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드러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일에 진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는 구해야 될 줄 압니다.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욕구와 욕망은 날마다 지워지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아름다움이 우리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드러나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서둘러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며 단지 그를 왕으로 삼아 자기들의 욕망을 해소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무리들을 모두 흩으셨고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자신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자 하심이 그가 오신 근본적인 이유였다면 주님은 어렵지 않게 그 목적을 달성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목적은 세상에서의 인기와 명예와 영광을 얻으시고 그것을 누림이 아니셨기 때문에 주님은 이러한 상황을 속히 정리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한 번도 그 뜻하신 곳에서 벗어나지 않으셨고 줄곧 시중여일하게 그 길을 주님은 걸어가셨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만 온전히 모든 것을 집중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 세상에서의 번영과 형통과 물질적인 축복을 통해 우리가 높아질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목적을 따라서 우리를 온전히 낮추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하나님의 명령과 법과 계명을 지키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비웃으며 오직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거룩하신 뜻과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빛과 소금의 가치와 사명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순종하며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는 일에 힘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된 궁극의 목적과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결국 현세 기복주의나 자기 만족에 도취된 그릇된 신앙에 치우치게 될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보내시고 기도를 하시기 위해 산으로 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셨겠지만 특별히 이 상황에서는 제자들을 위해 그리고 여전히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여전히 믿음이 부족하고 그들이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무지한 제자들과 육신의 필요에 의해서만 주님을 쫓을 뿐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그 영적인 무지함을 위해서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필요로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서가 아니라 그들의 임금으로 모시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들의 피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주님은 그들을 모두 물리치셨고 기도하는 자리로 홀로 나아가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돈도 명예도 인기도 죽일 듯이 서로 물고 뜯고 쟁취하려고 하는 세상에서의 권력도 아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가치는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삶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위해 언제나 주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 기도하며 부디 이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그러나 그 마음과 영혼에 그리스도가 거하는 자는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언제나 하나님께로 조용히 홀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고요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을 올 한 해에도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41절에서 48절을 보겠습니다. 저녁이 되자 배는 바다 가운데 있었고 그는 홀로 땅에 계셨다. 그는 제자들이 노를 젓느라고 고생하는 것을 보셨으니 이는 역풍이 그들에게 불었기 때문이다. 밤 4시에 그가 바다 위를 걸어 그들을 지나쳐 가시려고 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릇된 공명심에 휩싸여 들뜨고 상규된 마음으로 오병여의 기적에 그 여운을 더 만끽하고 싶었지만 예수께서 서둘러 자기들을 배에 태워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고 명하시자 그들은 영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헛바람이 들어가서 그들이 예수의 부르심을 입은 제자로서의 그 중대한 사명의 본질을 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로 하여금 속히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던 제자들은 머지않아 어둠이 짙게 깔린 갈릴리 호수의 밤바다에서 다시 거스르는 바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같은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4장 24절을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 6장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때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날이 저문 갈릴리 호수 위에 제자들은 쪽배를 타고 거스르는 바람으로 인해서 지금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육지로부터 6km나 밀려가 있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의 제자들도 광풍과 파도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전에도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그때는 예수님께서 배 고물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도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뭇에 계셨다.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었던 곳을 각각 따로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떨어진 채로 제자들은 다시 바람과 파도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방금 전까지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자기들의 신분을 망각한 채로 잔뜩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는 분위기에 편승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들떠 있었고 그들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매우 자랑스러워하고 고무되어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자들은 다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과 사투를 벌려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으로 그들을 이끌어서 그들이 지금 무엇을 또다시 놓치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시각을 밤사경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경은 유대인들의 시간의 개념 속에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위에서 불어오는 역풍과 싸우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충분히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그릇된 생각들을 말끔히 그들 안에서 제거하기 원하시는 그 어둠 속에서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그들이 칠흑 같은 어두운 밤바다 위에서 기진맥진하기까지 그 시간을 보내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연히 풍랑을 만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된 것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신 그 숭고한 목적과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어리석은 가치를 쫓아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낮추시는 일을 이같이 행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그릇된 높아진 마음을 낮추시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도록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고치시고 교정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들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때로 우리가 이 세상을 항해하는 동안 종종 고난이라는 이름의 큰 파도와 역풍을 만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멀리 떠나 우리의 헛된 공명심과 물질적인 성공에만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풍랑을 일으키시고 어두운 밤바다에 아무도 나를 돕는 이가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셔서 결국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행복과 번영과 안정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목적이 아닌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계속해서 수정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일들을 펼쳐 나아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멀리한 우리의 본분을 망각한 그 대가를 이렇게 괴롭게 노를 저어도 육지로부터 더 멀어질 뿐인 이 고통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처럼 힘겨워하고 있을 무렵에 산에서 기도하시던 주님은 놀랍게도 그들의 상태를 모두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풍랑이는 밤바다의 괴로움과 고통 속으로 그들을 몰아넣으신 주님께서는 그들의 괴로움과 고통을 모르실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배를 타고 떠나던 그 시각부터 온 밤을 세워서 바람과 파도와 싸우며 고통을 당하던 그 모든 시간들을 주님은 다 보시고 알고 계셨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그 괴로움과 고통이 필요하다고 여기셨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그들에게 가시기로 마음을 먹으시고 이제까지 없었던 방식으로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은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이 전능하심을 보게 됩니다. 산 위에 기도하시던 가운데서도 제자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고 그 넓은 바다를 방불하는 갈릴리 호수 위에서 제자들이 어느 지점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아시고 그들을 만나기 위해 물 위를 주님께서 걸어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찾아가지 못할 곳은 없으며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찾지 못하실 분이 아니시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주님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자기 백성들이 어디에서 어떤 괴로운 일을 당하고 있는지 손금을 보듯이 모두 정확히 소상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지친 상태인지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왜 내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일까요? 제자들이 고통을 당하면 그 즉시 나타나셔서 주님이 그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 밤을 하얗게 세우고 새벽이 다 될 때까지 그 고통 가운데 그들을 주님은 방치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당신에게 주셨을 때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까닭 없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에 관해서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경험하게 되고 이런 일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비약적으로 성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폭풍우 속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에 대한 모든 헛된 마음들이 단념되고 우리의 영혼이 정결케 되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오늘도 우리 안에 이루어가고 계시고 이 많은 사람들 중에 고난 가운데 있는 바로 당신을 알고 계시고 오늘도 당신 곁에 계시며 때가 이르면 지체하지 않고 여러분을 돕기 위해 달려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물 위를 걸어오심처럼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서라도 여러분에게 찾아오어야 마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그들의 흐트러진 마음을 단번에 이같이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집중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풍랑이는 밤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제자들에게 잊을 길이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셨습니다. 후에 사도로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들에게 각인된 이 같은 주님의 극적인 출현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무한히 힘과 용기와 위로를 얻도록 주님은 이 같은 장면을 연출하신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다. 나의 모든 고난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신다.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이길 힘을 주시기 위해 주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연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도 고난과 고통의 그 현장에서 이처럼 잊을 수 없는 주의 찾아오심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49절에서 50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그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소리쳤다. 이는 그들 모두가 그를 보고 놀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곧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힘을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도 그럴듯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허연 옷을 입고 물 위에서 누군가가 다가오니 당연히 제자들은 그 존재가 예수님이라고는 생각도 할 수 없었겠죠. 그러니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다 큰 어른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얼마나 두려웠으면 비명을 질렀겠습니까? 유령, 판타스마. 이것은 환영이나 유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유령이 자기들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들은 경악했습니다. 소리를 지르니 아네크락산, 고함을 지르다, 소리를 지르다, 울부짖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공포에 휩싸여서 비명을 질러대고 있었던 거죠. 이제까지 보지 않은 것을 보게 될 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될 때, 인간의 이성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장면을 보게 될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공포에 떠난 것입니다. 그들은 설마 예수님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던 주님을 그렇게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들에게로 다가오시는 분을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같은 강렬한 모습으로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할 만큼 어리석은 제자들이었지만 훗날 이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그 어떤 어두운 밤바다 위를 평온하게 걸어오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장면을 그들은 절대로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사도로 복음을 전하며 가진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풍랑이는 밤바다 위를 걸어오셨던 주님의 모습은 그들에게 적지 않은 위로와 용기를 얻게 만드는 장면이 되었을 것입니다. 믿음과 담대함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부어주시고 붙들어 주실 때 우리 안에 담겨지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부디 우리에게 마지막 환난을 감당할 담대함과 믿음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혼비백산 주님을 버리고 떠날 자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의 담대함과 평안은 고난 속에서 나에게 찾아와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총의 경험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그때도 나에게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지금의 이 고난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크고 작은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훈련시키시는 것이다.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기억으로 앞으로 남은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1절에는 마가복음의 기록에서 생략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의 배에 오르시기 전에 일어난 한 가지 사건이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대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왜 주님을 배 위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예수님께로 가고자 하는 것일까요? 성격이 급한 베드로는 주님을 보자마자 나를 명해서 물 위로 걸어 주님께로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혹자는 베드로가 믿음이 뛰어나서 담대하게 주님께로 나아가고자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너무나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 그것을 속히 모면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노를 저었어도 육지와 점점 멀어져 불안하게 그지없는 그 배를 버리고 이제 예수님께로 가면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베드로는 예수님께로 가고자 했던 것이죠. 자기만 살겠다는 아주 이기적인 생각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배를 버리고 주님께로 가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가다가 준비되지 않은 믿음이 연약했던 베드로는 파도를 바라보았고 그러자 그 즉시 물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살고자, 살기 위해서 주님께로 가고자 했으나 주님과 현실 사이의 바다를, 그 파도를 이길 믿음은 그에게 아직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주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결국 바람과 파도라는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면 배에서 잠잠히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오셨으니 모든 상황은 끝이 날 것이다. 전에도 그랬듯이 이제 우리는 죽지 않는다. 주님이 오셨다. 그는 안도했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없는 줄도 모르고 자기만 살겠다고 배에서 내려서 주님께로 가다가 베드로는 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바람과 파도가 쳐봐야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구원을 요청하는 베드로의 손을 즉시 잡아 물에서 건져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습니다. 믿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바람과 파도를 감당할 정도의 믿음은 아직 아니었기에 그는 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과 상황과 갈등의 상황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깊이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내리고 어리석게도 그 길을 가다가 마침내 어려움을 당하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부르짖을 때 내가 뭐라 그랬냐, 그러니까 그렇게 되길 잘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주님이 절대로 아니시고 믿음이 연약한 우리를 오늘도 주님은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 손을 내밀어 건져주시는 인자하고 사랑 많으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자들도 베드로도 그리고 우리들도 결론은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풍랑과 파도로 인해서 더 견고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됩니다. 더 깊이 주님을 알고 만나고 경험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담대해지고 어떤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만족하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고 극복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주께서는 세상에 온통 마음이 팔려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캄캄한 어두움과 바람과 파도를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달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져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주님은 충분히 보고자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주님은 즉시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안심하라. 그리고 나다. 너희는 두려워 말라. 이런 뜻입니다.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주께서는 두려움과 그리고 기진맥진한 상태의 제자들에게 서둘러 다가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안심하라, 안심하라 였습니다. 너희들의 스승이니 내가 왔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심하라, 다르세이테, 너희는 담대하라, 너희는 기운을 내라 이런 뜻입니다. 두려워 말라, 메보베이스데, 역시 비슷한 동일한 의미입니다. 제자들을 안심시키는 자상한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 두려움과 슬픔과 절망과 근심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것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몸부림을 쳐보지만 인간은 모두 원치 않는 종류의 괴로움과 두려움, 염려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그곳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뿐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거하게 되실 때 모든 인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비로소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안심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 안에 주님께서 계실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이렇게 분명하게 다를 수밖에 없듯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 거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영혼은 그들의 인생은 천국과 지옥처럼 큰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51절에서 52절에 그가 그들에게 가서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들이 매우 놀랐으니 이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아직도 빵 사건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신 주님이 배 위에 오르시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람이 그치게 되었고 이에 제자들은 또다시 놀라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배에 오르시자 더 이상 그들을 괴롭히던 바람이 또다시 침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할 때 어두운 밤바다에서 괴로이 노을을 젓는 것 같은 인생이나 우리는 비로소 그 모든 두려움과 괴로움으로부터 참된 자유와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이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과 배 위에 주께서 오르시자 바람이 잔잔해지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란 사실에 대해서 이 모든 일이 그들에게 일어난 이유는 그들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이 위대한 이적을 행하신 분이 곧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이 올바로 깨달았다면 그들은 절대로 이런 상황을 만나지도 않았고 이런 상황에 처해 있어서도 그토록 두려워하거나 놀랄 이유가 없었겠지만 그들은 여전히 마음이 둔화되어 있는 상태였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음이 둔화해졌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버린 것일까요? 그것은 먼저 그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에 관해서 제자였던 그들도 예수님을 단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존재로만 생각했고 그런 주님의 제자인 것이 무척 자랑스럽게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여러 번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밝히셨습니다. 또 그가 어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 죽음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거듭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런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런 모든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듣습니다. 그러나 신자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진리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어떻게 나의 삶이 나아질지에 관해서만 나의 안정과 행복에 대해서만 우리의 마음을 두게 된다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고 예수를 참되게 믿는 자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였기에 예수의 제자들은 그들에게 닥친 위기 앞에서 번번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좌절하고 절망했던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보고도 공포에 떨었고 여전히 주님이 행하시는 이런 이적을 보고 놀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성경이 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지를 성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복을 받게 되고 어떤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될지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이러한 신앙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이 가졌던 생각과 전혀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나의 구주 되심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경험하는 것을 뒤로하고 예수를 믿어서 어떤 복을 받고 우리 삶이 얼마나 더 평안하고 행복해질 것인가에만 마음을 두게 되면 뜻밖의 고난과 역경과 위기가 닥칠 때 우리도 예외 없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돌처럼 굳어버리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알아가지 못할 때 왜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지 못하게 되면 때로 우리의 삶의 불행과 고통과 위기와 절망과 슬픔이 찾아오게 될 때 우리 영혼이 두려움과 근심과 절망으로 돌처럼 굳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도도 하기 싫고 성경도 보기 싫고 교회도 나가기 싫은 이런 영혼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를 다녔는데 왜 나의 인생은 이렇게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왜 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런 한숨과 원망,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누구라 여기고 있는 것인지를 성도 여러분, 이 복음서를 통해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그저 나를 편안하게 해주시는 분으로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다 가져가 주시는 분으로만 우리가 혹시 예수님을 하나님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이렇게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시련의 바람과 파도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기진맥진하도록 우리를 힘겹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를 그렇게 올바로 인식하고 그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떤 대가를 지불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는지를 올바로 깨닫지 못한다면 그 끝없는 나를 향하신 사랑과 인내와 기다리심을 올바로 이해함으로 그 사랑에 우리가 감화되고 감동받으면서 그 십자가의 위대함을 매일 새롭게 발견하고 또 발견하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 우리의 어려운 환경과 갈등의 상황으로 인해서 돌처럼 굳어지고 또 굳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깊이 발견하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그 위대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에 관해 더 깊이 깨닫고 경험하고 이것을 맛보지 못하게 되면 그 결과 신앙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렇게만 일관하게 된다면 언제든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둔하여질 수 있고 뒤로 물러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중심이 아니라 여전히 내 자신에 대한 사랑과 연민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십시오.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못할 때 우리는 결국 내 자신에 대한 사랑과 집착에 가로막혀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한계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내 자신의 불행과 고통에만 함몰되어서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에 치이는 삶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이 진정한 삶의 원동력이 되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 지치고 힘겨워하고 결국은 뒤로 물러가게 되고 낙심과 절망에 짓눌리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온전히 알아가고 경험하는 삶이 우리에게 지속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둔하여질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둔하여지면 우리는 또다시 내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내가 즐겁고 내가 평안하면 예수도 믿을 만한 것이고 내가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신앙의 모든 가치들이 뒷전이 되고야만은 그 어리석은 일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반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부디 주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셔야 합니다. 표면적으로,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고 궁극적으로 나에게 한 번뿐인 인생을 허락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리까지 나아가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 모든 것을 깨달아가고 배워가기 위한 긴 여정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인생입니다. 그 인생 속에서 때때로 마주하게 되는 바람과 파도와 칠흑 같은 어둠들의 의미들입니다. 53절에서 5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다를 건너 게네사렛 땅에 와서 배를 대었다. 온 지역들을 달려다니며 병자들을 침상에 누인 채로 그가 계신다는 곳으로 나르기 시작하였다. 그가 마을이나 성들이나 촌에 들어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은 병자들을 시장에다 두어서 그의 옷술만이라도 손대기를 그에게 간구하였다. 그를 만지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는 호수를 건너 게네사렛 땅에 닿았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곳에 이르자마자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다는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나가 또다시 병든 자들이 침상에 누인 채로 주님이 계신 곳으로 계속 운반되어 오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여전히 무죄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그러나 오직 자기들의 병이 낫기를 원하는 그 목적 때문에 모든 곳에서 예수께로 나오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멀리하지 않고 그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주가 행하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 병자들을 시장에 뉘어두고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그 옷에 옷가라도 만지기를 사람들은 구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옷가를 만진 자들은 다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려고 한 것일까요? 아마도 열두해를 혈우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의 옷가를 만져 나음을 입었다는 사실이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을 해봅니다.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기만을 원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자 하지는 않고 자기들의 피로만 채워지는 것 그것만을 그들이 여전히 예수에게 원하고 있었을 따름이었다는 거죠. 예수가 누구이신지는 관심이 없고 주를 믿어 교회를 다녀서 소원이 이루어지기만 바라는 이런 미신적인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올바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깨닫고 전심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이유는 적지 않은 사람들의 영혼 가운데 그리스도를 그저 관념적이고 지식적인 존재로만 그렇게 인식될 뿐인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를 경험하시기를 소원하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식도 믿음이 아니고 여러분의 교회를 얼마나 오랜 시간 다녔건 간에 그 모든 시간도 신앙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그 사랑에 감복하고 그 사랑을 경험한 신앙이 아니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복음서는 인간들의 이 어리석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들의 눈앞에 두고도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못하고 그저 병을 치료하는 용한 의사나 혹은 구약의 선지자의 부활이나 혹은 그들이 왕으로 삼고자 하는 대단한 능력자 정도로만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곳곳에서 마주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와 같은 영적인 까막눈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오늘도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나의 행복을 책임져주는 해결사 정도로만 생각했다가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힘주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그 모든 문제를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해결해 주신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 위대한 대가를 통해서 구원과 영생이 나에게 임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평생토록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어떤 시련과 고난과 절망이 와도 넉넉히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 때문에 그 모든 날들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성도로서의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인생입니다. 주님을 위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 만큼의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궁극의 목적과 이유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예수여 부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무엇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지를 성도 여러분 주목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성경을 보면 안 되고 우리가 보고 싶은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그런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싶은 하나님만을 생각해서는 안 되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바를,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대로 우린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누구이신지, 그가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주님이 오늘도 나에게 내 인생 속에서 무엇을 행하기를, 어떤 삶을 지향해 가기를 그가 내게 원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올바로 깨달아야 내가 변하고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은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뿌리 내리게 되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땅에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부디 성경이 말씀하는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주가 원하시는 참된 성도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진리의 깨달음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의 연약한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이 땅에서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그 은혜로 사로잡아 주시기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